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6월 한 달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선교의 달이었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할까? 한 달 동안 말씀 전했고 또 직접 선교를 그렇게 감당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7월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이 그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늘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될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런 증거들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85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혼자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엘리야 선지자, 믿음으로 바라던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실하게 만천하에게 보여준 사람,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마치 청와대나 백악관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인데 시대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아합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전해야 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사명이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으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 일찌감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악한 왕비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임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우상을 섬기던 그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충분히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면 약 3년 반쯤 전에, 오늘 말씀이 읽혀지기 3년 반쯤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물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엘리야가 전하고 성경에 보면 잽싸게 깊은 산 속으로 도망했다, 그리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서 지냈다, 마치 수배당한 자처럼 그렇게 숨어서 지냈는데요,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정말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예언한 것처럼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는데 물은 깊은 산속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그 물을 취하였단 말이죠. 근데 한 3년 반쯤 지나자 그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또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다시 가서 본격적으로 아합 왕에게 전해야 될 말,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세팅으로 차려놓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바알 신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렙산 주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람들 앞에, 아합 왕 앞에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단의 제물을 놓고 850대 1로 대결해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 왕의 진노를 사서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지명수배 당하고 있던 엘리야로서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게 되고 제단 주변의 물까지 다 말랐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불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늘에서 비도 억수같이 쏟아졌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기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만 아멘하시죠? 지금 하는 게 좋으실 텐데,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밥 먹을 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죽도록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우십니까? 기도 못하면 난 죽는다, 난 날마다 기도한다. 조금 이상한 분들이죠.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 설교가 크게 은혜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7월달과 8월달은 기도의 달이라는데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말 기도하려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막상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예 안 되거나 또는 아무리 발부동 쳐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허공에 대고 하는 것과 같이 공허한 느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먼저 살짝 소개하면요, 목사에게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축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쁨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언젠가 고백했던 것 같은데 목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내가 기도했나? 기도를 기쁨 가운데 허공에 대고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가? 목사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쁨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것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하루하루 잘 산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 새벽에 나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도 산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쉽고 편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싶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도전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 사실은 참 궁금한데요, 우리 몸을 둘러싼 어떤 이상한 기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가? 마치 무당이 구탈 때 신내림 받듯이 그렇게 막 작두 위에서 뛰는 것처럼 그런 무슨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기운이나 형상이나 이상한 뭐 슬쩍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 41절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이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엄마의 말을 먼저 듣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영어나 불어 등의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먼저 귀로 들려야 그 말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심령에 들어와야 우리는 우리 기도의 말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7월 한 달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후에 8월은 한 4주 정도 기도 학교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기도 훈련을 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설교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또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책을 펼치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일 겁니다. 또는 가끔씩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서 예배 중간에, 아니 기도 중간에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것도 크게 보면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접근해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 신인데요, 이들은 몹시 폭력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인 신들입니다. 특별히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소개하면,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이어서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잘 번성한다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바알 신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비와 구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 신을 믿을 때 하나님은 비를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기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요약하면 대개 이렇습니다.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것, 자식들도 건강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실 이런 것은 다 바알 신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절박하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도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전적으로 끌려간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들은 좀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42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의 기도에 갈멜산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산 위에 올라갔고 엘리야 선지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마틴 루터의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5만 가지의 회방꾼과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나의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한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피고. 여러분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잔념들과 다양한 이유들과 환경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지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런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오고 멀리 있던 친구가 찾아오고 조용하던 곳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모조리 다 생각나게 될 것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게으른 삶 속에서 갑자기 내가 부지런한 사람, 또 친절한 사람,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도 있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사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엘리야는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장소는 갈멜산 꼭대기였고 그리고 시간은 그때, 가장 중요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하던 그때,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23장 21절 말씀인데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두 무릎 사이에 엘리야는 자기 머리를 박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싫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기도. 갈멜산에 가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었는데, 갈멜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것.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해도 충분했던 사람들을 눈물과 통성으로 울부짖게 하시는 것. 모두들 떠난 빈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어제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이 우셔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목사님이 놀랄까봐 그냥 가셨다. 우리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제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 강제로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 또 강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의 삶 앞뒤 좌우를 막으셔서 도무지 기도밖에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절대로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보좌해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하시죠. 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말씀 주셨고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저 멀리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를 봐라. 비구름이 오지 않는가? 사환이 대답합니다.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또 보라. 여전히 하늘에 어떤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서 오는가, 언제부터 오는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환은 늘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43절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다는 사환에게 엘리야는 보이지 않아도 일곱 번까지, 마지막 여러분 기도할 때 여섯 번까지 안 되고 일곱 번부터 응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도 꼭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그의 피부가 변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섯 번째까지는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지어내듯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골의 한 통나무집에 병이 들고 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집 정문 대문을 막고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몸도 약하고 연약한데 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집을 막고 있는 바위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바위가 없는 집을 새로 하나 장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지나칠 때마다 매일매일 너가 한번 밀어보렴, 두 손으로 밀어보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남자가 다음 날부터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위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지칠만 하면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밀어보렴, 밀어보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을 집 앞에 바위를 두 손으로 밀었는데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았고 작아지지 않았고 그 바위를 밀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함께 밀어준 사람도 없었고 바위가 없는 새로운 집을 거저 가져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막 포기하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옮겨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너가 매일 바위를 민다고 해서 내가 그 바위를 옮겨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봐라. 이 남자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봅니다. 1년 동안 바위를 밀었더니 이전에 약한 모습은 없고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사라지고 밤마다 잠을 잘 잘 수 없었던 그 불멸의 밤도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때문에 답답해하던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몇 자 더 적어보았는데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의 원인인 나를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의 문제의 원인인 나를 먼저 변화시키실지도 모릅니다. 성가대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가대도 성가대원 중에 하나인 내가 먼저 변해야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교회를 바꾸시기보다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신가. 우리는 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너가 기적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기적이 되기를 불이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비가 내린다.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제 노트에 적어놓은 건데요. 불이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비가 내린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화면에 보여주시면요. 마지막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바다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올라온 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직 비도 오지 않는데 손바닥 사람 손 작은 손만한 구름 보고 됐다. 하나님 응답이다. 그리고 얼마나 설레발을 치냐면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텐데, 비가 쏟아지면 왕이 이스르엘이라는 지금 여기 갈멜산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25km를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제 곧 억수같이 쏟아질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출발하시죠. 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손바닥만 한 거 하나 보고 왕에게 가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왕이 마차를 먼저 타고 출발합니다. 정말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출발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큰 비가 내리니라. 그때 엘리야가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출발한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빠른 말이 끌고 있는 그 마차를 추월했다. 이렇게 마지막 본문 써져 있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만 보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왕이 타는 말보다 더 빠르게 기쁘게 달릴 수 있는 것, 기도를 훈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아합 왕은 이걸 똑같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똑같은 기적의 순간에 있었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축복으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오직 한 사람, 기도했던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만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 기도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빗속을 달리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달린다. 앞에서 달린다.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도 드리시고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결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